B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당국의 혈액 응고 부작용이 보고된 존슨 앤드 존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식품의약국 FDA는 13일 공동성명에서 해당 백신에 대한 6건의 혈액 응고 부작용 사례를 보고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CDC는 내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어 관련 사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DA도 부작용 사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존슨 앤 존슨 백신 접종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2일까지 존슨 앤 존슨 백신 680만 회분이 투약됐습니다. 이 중 18세에서 48세 사이 여성 6명에게서 혈액 응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증상은 백신 접종 이후 6일에서 13일 사이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숨졌고 두 명은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독일에 미군 500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오스틴 장관은 오늘 독일에서 안네그레트 그람프 카렌바우어 독일 국방장관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르면 이번 가을 비스바덴 지역에 약 500명의 미군 병력을 영구 배치하려는 의향을 독일 장관에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력은 유럽에서 억제력과 방어력을 강화할 것이며 대립을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기존 역량을 증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이번 병력 추가 배치가 국제서양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우리의 협력과 약속의 수준을 말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독일 국방장관은 이것은 매우 강력한 연대의 신호라면서 미군 500명의 수준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 주둔 미군 병력 3만 4,500명 가운데 1만 2,000명을 철수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계획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하마드 자하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나스 핵시설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매우 나쁜 도박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오늘 테헤란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 뒤 공동회견에서 11일 발생한 나탄즈 핵시설 정전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이번 공격이 핵협상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은 매우 나쁜 도박을 한 것이라면서 오히려 이 우리의 입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의 주장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공영 라디오 방송은 정보기관 모사드 요원이 이란 핵시설에 사이버 작전을 단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이란 핵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합의를 복원할 수 있고 워싱턴은 결국 관련 유엔 결의를 완전하고 전적으로 이행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우리는 이란 핵합의 JCPOA 약속을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제재나 파괴 행위가 그들에게 협상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무장단군 탈레반은 오는 16일 터키에서 예정된 평화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어제 성명을 통해 4월 16일 터키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면서 이미 터키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탈레반 측은 회의에 참석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미국이 제시한 평화 합의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회담 참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이후 회담 참석 여부와 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터키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제안에 따라 16일부터 약 열흘 동안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 고위급 회담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식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이미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잘메이 할릴자드 미 국무부 아프간 특사가 터키 회의를 앞두고 아프간을 방문해 평화협상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박경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B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이번 주 열리는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는 미국과 한국의 이견을 드러내는 것으로 미한 동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내다봤습니다. 중국이 2년간 공석이었던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새로 임명한 것은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풀이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소폭 증액을 한 가운데 중국에 대한 대응과 동맹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한경도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 최고는 2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주 미국 의회에서 열리는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에 대해 대북전단과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입장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청문회가 미한 동맹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란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청문회가 열리는 건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근본 문제에 대해 시각차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Example, another manifestation of the differences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on some fundamental issues.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정책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으려 하고 있다며 여기엔 인권에 대한 중시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current administration is once again returning to the norm in US policy, which is that human rights is a major concern.
미국이 인권을 의제에 포함시키려는 건 북한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인권을 외교정책에서 우선시하는 예전의 기준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미한 동맹이 갖는 폭넓은 중요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청문회가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No, I don't think this hearing is so important in terms of the broad importance of the US.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려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가 거부되는 데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성명을 내놓고 그 성명 내용이 한국의 입장과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may, you know, say something. They may make a statement. And that statement may...
하지만 이런 시각 차이는 미한 동맹 관계에서 언제나 존재해왔으며 이것이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캥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대북 전단과 관련된 사안이 향후 최선의 대북 정책이 무엇인지를 놓고 한국과 미국 간 긴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cause tensions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on the best way forward. The Biden administration
바이든 행정부가 전통적인 북한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임에 따라 인권 사안을 중요시 여길 것이라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이런 정책 방향은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에 전단을 날려보내는 것이 한국 정부의 주장대로 위험한 방법이라면 한국 정부는 북한에 정보를 유입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에 초점을 맞추면 더 효과적으로 북한에 정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란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을 막는 데 기울이는 노력을 북한에 외부 정보를 보내는 데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랜드 연구소 수김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한국이 눈에 띄게 이견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사안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makes such a big deal that it's going to be, you know, visibly controversial and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피하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임을 알리려고 할 것이라고 수 김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오는 15일 한반도 표현의 자유 실태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이 국제사회 논란 속에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열리는 겁니다. BOE 뉴스 김현규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에서 15일 열리는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북한이 자신들에 대한 인권 공세 일환으로 간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발에 나설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겠지만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명분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사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을 놓고 열 예정인 청문회는 남북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청문회가 열리는 날은 공교롭게도 김일성 주석의 생일로 북한에서 최대 명절로 삼고 있는 태양절과 겹칩니다. 미한 당국은 태양절을 맞아 북한이 모종의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지난달 30일 시행된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미화로 약 2만 6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법 취지 등 관련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지만 미국 조야에선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청문회는 이 법이 자유권 규약으로 불리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침해했는지,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범위를 제한했는지 등에 대한 의견 진술과 이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특히 북한 정권 차원의 주민 인권 침해에 대한 증언과 비판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 인권 공세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북한은 이번 청문회를 그런 일환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마무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새 대북 정책에 대한 기대를 접은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청문회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에 대한 인권 공세가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그 청문회도 북한에 대한 인권 공세의 강화의 일환으로 볼 가능성이 크고요. 최근에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접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보다는 어떤 대치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청문회 자체가 북한의 도발을 야기할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으로선 청문회가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겨냥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부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그러나 도발은 보다 전략적 차원의 선택사안이라며 청문회가 당장 도발을 부를 요인이라기보다는 미국과의 대결 장기화 과정에서 전략적 차원에서 도발의 필요성이 커졌을 때 명분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의 내용이 일단 만족스럽지 않고 당분간은 미국과 대결 구도로 가야 된다. 그런데 미국과 대결 구도로 갈 때 미국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요인을 찾게 되는데, 이런 대북 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 같은 것은 광의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이다. 이런 명분으로서 도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되겠죠.
강동환 동아대 부산하나센터 교수는 북한이 정면 돌파와 자력갱생 노선을 천명한 이후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제정 등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이번 청문회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강 교수는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외부 사회의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이제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될 수가 있고 결국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또 다양한 그 활동들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탈북민 출신으로 대북방송인 북한개혁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김승철 대표는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북한 인권 상황과 주민들의 인권의식 신장에 미미하지만 긍정적인 기능을 해왔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미 의회 청문회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해도 북한의 독재는 달라지지 않고 인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미한 차원의 문제 해결은 항상 있습니다. 인권 문제 국제사회가 너무 많이 떠드니까 북한 당국도 좀 노골적이고 잔인한 이런 인권 말살을 좀 주저하게 되는 거 있습니다. 지금 미 청문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북한 인권의 그 문제 해결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좀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편 신범철 센터장은 미 의회 청문회가 한국 정부의 반대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열리게 됐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영향력에 대한 북한의 불신이 더 커질 것이라며 대남 무시 전략이 굳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소폭 증액을 제안한 가운데 중국에 대한 대응과 동맹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일 의회에 제출한 1조 5,224억 달러 규모의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우선순위를 반영한 첫 예산안으로 2021 회계연도보다 8.4% 늘어난 금액이 제안됐습니다.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국방 예산은 7,530억 달러로 2021 회계연도 대비 증가율이 1.7%에 그쳤습니다. 교육 지출이 무려 41% 증가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환경, 보건 예산을 대폭 늘어난 것과 대조적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방 예산 요청액은 올 회계연도 대비 사실상 소폭 감소한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매년 맞춰온 국방 예산 3%에서 5% 증액 기조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비국방 예산은 7,694억 달러로 2021 회계연도 대비 15.9% 증가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이날 공개한 예산 문서에는 부처별 예산의 세부 계획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 국방 예산의 최우선 사안은 역시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입니다. 특히 미국의 해군력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잠재적 적국들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확실히 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해군 함대와 탄도미사일 잠수함 등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또 핵 억지력의 현대화와 장거리 타격 역량, 준비태세 보장, 떠오르는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투자를 중점과제로 명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최고의 도전과제로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러시아와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위협을 억제할 필요 등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밝혔습니다. 안보 도전 대응과 동시에 미국의 동맹과 리더십 복원도 국방부의 중점과제로 명시됐습니다. 각종 도전과제 해결에 필요한 미국의 개념, 역량, 군태세 구축을 위해 태평양 억지 계획을 활용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맹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는 겁니다. 태평양 억지 계획은 지난해 의회가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수립한 인도태평양 지역 대대적 군비 확장 구상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무부 예산은 미국의 글로벌 입지 복원과 인권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에 중점을 두고 12% 인상된 635억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인구기금, 유엔인권최고대표 지원을 위한 자금 제공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난민 입국 프로그램 재건과 2022년 최대 12만 5천 명의 난민 입국 지원에 필요한 재원이 예산에 반영됐으며 해외에 있는 난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100억 달러 이상의 예산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리더십 복원과 부상하는 독재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과 민주적 가치 증진, 부패 퇴치를 위한 재원의 투자를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는 다시 한번 미 외교 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며 미국은 다시 세계 무대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내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국방 예산은 사실상 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원의 미치 맥코넬 공화당 대표를 비롯해 군사정보 세출위 공화당 간사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국방 예산 삭감은 중국에 대한 워싱턴 민주당의 강경 발언을 약화시키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의향에 의문을 낳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는 군에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이란, 북한, 극단적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대응도 요청하고 있다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재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은 국방 예산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첫 예산안에 대한 의회 심의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중국이 2년간 공석이었던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새로 임명한 것은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풀이했습니다. 특히 류대사의 미국 관련 이력이 미중 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리샤 김 미 평화연구소 중국 담당 선임 연구원은 12일 VOA에 중국이 2년간 공석이었던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특히 바이든 정부가 북한 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고 동맹들과 향후 조치에 대한 조율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에 류 샤오밍 전 영국 주재 대사를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의 주요 업무는 중국 정부의 한반도 사무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류 신임 특별대표가 경험이 풍부한 외교관으로 한반도 관련 업무에도 익숙하며 관련국들과 소통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평화연구소의 김 연구원은 류 특별대표의 최근 트위터 발언은 중국이 어떻게 한반도 문제에서 자국의 역할을 확대할지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류 대사의 트위터 발언 중 기대되는 부분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모색하는 쌍궤병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힌 점이라며 중국이 최근 북한과 서한을 주고받을 때 비핵화 목표를 경시하는 듯한 여러 발언을 한 것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신임 특사가 첫 발언에서 비핵화를 분명히 언급한 것은 환영할 만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류 대사는 12일 트위터에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에 임명돼 영광이라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며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쌍궤병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 대사는 또 관련 국가들의 우려가 단계적이며 동시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북한, 미국, 한국, 러시아, 중국과 접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류 대사는 이들 국가들의 담당자들과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협력해 목표를 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12일 VOA에 류 샤오밍 대사가 미국 전문가로 훈련받았지만 영국 주재 대사를 지낼 때에는 미국에 대한 가시돋친 비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류 대사의 이력은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협력에 엇갈리는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Ambassador Liu's past record and role, I think, still sends a mixed signal, but it does, I think, also create a slim possibility.
스나이더 국장은 류 대사의 이력은 최소한 미국과 중국이 소통할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을 준다며 다만 류 대사가 대중을 상대로 선전선동을 하는 역할을 맡을지 아니면 북한 문제에서 중요한 외교적 파트너의 역할을 맡을지 지켜봐야 한다. 가능성은 반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류 대사가 효과적인 외교적 역할을 맡기에 필요한 경험을 갖추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북 간 긴장이 높아지면 북한 문제에서의 양국의 협력은 더 어려워지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 대사는 다렌 외국어 대학 졸업 후 중국 외교부 북미 대양주사에서 근무했습니다. 1983년 미국 보스턴의 터프츠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석사를 받았고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주미대사관 공사를 지냈습니다. 이후 이집트 대사, 북한 대사, 영국 대사를 지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은 향후 북한 문제에서 미중 협력 가능성과 관련해 김정은이 현재로서는 비핵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역할을 맡든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has taken denuclearization off the table, at least for now. So it doesn't matter what China does. I think the Chinese may want us to go forward with some sort of
매닝 연구원은 중국이 앞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제한하고 동결하는 일종의 군축 협상을 미국에 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세계가 앞으로 20년 동안 질병 문제에서 기후변화, 신기술,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혼란에 이르기까지 더 격화되고 연쇄적인 국제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 정보기관이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은 역내 행위자로서 더 많은 변동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NIC는 8일 공개한 글로벌 트렌드 2040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20년 동안 세계가 마주하게 될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는 NIC가 국가안보 환경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정치와 경제, 안보, 사회 분야 등의 추세를 평가해 4년마다 발표하는 보고서로 정책 결정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NIC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어떤 특정한 한 국가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더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활동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면서 국제 경쟁 환경에서의 갈등 위험이 높아져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은 매우 파괴적이고 정밀한 재래식 무기와 전략무기, 민간과 군사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활동, 혼란스러운 정보 환경 등의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바로 이런 환경에서 북한과 이란과 같은 역내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 증대와 목표 실현을 위해 분투할 것이며 결국 이는 국제 시스템에 더 많은 변동과 불안정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글로벌 트렌드 2040 보고서에 담긴 북한 관련 내용은 4년 전에 발표된 2035 보고서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4년 전에는 북한의 핵 문제에 집중한 반면 이번에는 북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겁니다. 앞서 2035 보고서에서 NIC는 북한의 핵 무력 시위와 더불어 이란의 불확실한 의도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핵 능력을 추구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또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영내의 안정성을 악화시키고 이는 주변 국가들이 각자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륙을 위협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면서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고조되고 향후 몇 년 안에 심각한 대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 2040 보고서는 앞으로 20년 뒤에 실현 가능한 미래에 대해 총 5가지의 가상 시나리오, 즉 민주주의의 부흥기, 표류하는 세계, 경쟁적 공존, 고립, 그리고 비극과 동원으로 분류해 예측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부흥기는 미국이 계속 국제사회를 이끄는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 그리고 표류하는 세계는 중국이 앞서는 가지만 완전한 지배력을 가진 상태는 아닌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로 NIC는 특히 표류하는 세계와 관련한 한반도의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스템이 방향을 잃고 혼돈이 가득하며 변동이 심한 상황으로 동북아의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해당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영내 동맹 유지를 시도했지만 두 나라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신뢰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점점 더 자주적인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 그리고 심지어 자체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미래 상황을 전망하며 고령화에 주목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질병, 금융위기와 같은 국제적 도전과 분열, 불균형, 경쟁, 적응 등 미래 환경에 미치는 5개 핵심 항목 가운데 한국은 적응 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과 같은 고도로 고령화된 인구를 가진 국가들은 자동화 정책과 이민 확대와 같은 상황 적응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는 경제 성장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44세와 48세인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의 중간층 연령대가 2040년에는 53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향후 20년 동안 한국은 노동할 수 있는 연령대인 19세에서 64세 인구 가운데 23%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19%, 독일 13%, 중국 11% 등에 비해 더 많은 노동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을 비롯한 고령화 국가들은 노동인력 대체를 위해 빠르게 자동화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국제사회가 코로나 백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등 일부 나라에 대한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수가 300만 명에 이른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방역조치 이행과 함께 공평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몇 달 안에 코로나 사태를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1년 넘게 닫혔던 북한의 국경이 백신 공급을 계기로 다시 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북한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백신 지원이 계획보다 늦어진다고요?
네,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가 지난달 2일 백신 1차 배급을 위한 세부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138개 유엔 회원국과 1개 비회원국 등 총 139개국에 총 2억 3,700만 회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할당된 양은 170만 4천 회분으로 오는 5월 이전에 제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코백스는 북한이 인도 혈청연구소에서 생산되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과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공동개발 백신을 공급받을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에드윈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장은 VOA에 코백스 협의체를 주도하는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가비가 지난달 25일 북한의 백신 공급이 지연돼서 5월 이전에는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백신 공급을 계기로 차차 국경을 열어 인적 교류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는데요. 일단 그 시기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북한이 백신 수여국에는 어떻게 포함된 건가요?
북한이 직접 코백스에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지난 1월 백신 국가 보급과 접종 계획을 작성해 코백스에 제출했고요. 코백스가 이 계획을 검토해서 북한에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결정했고 지난 2월 26일 북한에 이를 통보하면서 백신 수송전까지 백신 긴급 사용 허가와 배상, 책임 합의 같은 사전 준비를 완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한 역시 다른 나라들처럼 백신이 도착하면 일선 보건요원과 노인 등에게 우선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등 일부 나라에 대한 백신 공급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코백스가 다른 나라들에는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나라에 백신을 나눠준 건가요?
네, 12일 유엔의 정례 브리핑에서도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요. 전 세계 106개 나라에 백신 4천만 회분이 전달됐고요. 다음 달인 5월까지 2억 5천만 회분이 배분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러시아가 북한에 자국 백신을 제공했다는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북한의 국경 봉쇄로 러시아산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V 등 의약품이 북한에 공급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일부 러시아 언론들은 북한 전문가들이 자체적으로 러시아산 백신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에 백신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신종 코로나 감염 사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격주로 WHO의 코로나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계속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달 18일까지 모두 21,663명이 코로나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이라고 이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특급 방역 조치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6일에는 이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이유로 33년 만에 하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백신 접종 현황도 궁금한데요. 가장 접종률이 높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네, 미국입니다. 11일 기준 뉴욕타임스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 Our World in the Data에 따르면요. 전 세계 백신 접종 건수는 7억 7,355만 회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이 1억 8,347만 회, 중국과 인도가 1억 6,447만 회, 또 1억 160만 회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영국과 브라질이 3,900만 회, 브라질이 2,655만 회 순입니다. 인구 100명당 최소 1회 백신을 맞은 비율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118.21명으로 가장 많아서 전 국민이 적어도 1차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칠레가 62.76명으로 2위, 영국과 바레인이 각각 57.45명 또 55.19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요. 미국은 54.86명으로 5위에 올랐습니다.
각국이 사용하는 백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전 세계에서 개발된 코로나 백신은 파이자,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스푸트니크 V, 시노팜, 얀센 등 10개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세계 보건기구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은 파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또 모더나, 존슨앤존슨 등 4개입니다. 또 스푸트니크 V와 시노팜 등이 일부 국가에서 접종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가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 Our World in the Data 집계에 따르면요. 11일 현재 파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나라가 69개로 가장 많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2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30개 나라에서 접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사망 사례가 감소세를 보이다가 또다시 증가하고 있다고요?
지난 1월과 2월 다소 감소하던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비율이 각각 7주, 4주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신종 코로나 현황판에 따르면 12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1억 3,587만 명을 넘었고요. 또 누적 사망자 수는 293만 5,460명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별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미국이 각각 3,119만여 명, 또 56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브라질은 사망자 35만 3천 명으로 2위였는데 인도가 누적 확진자에 있어서는 브라질을 제쳤습니다. 1,348만 명 감염에 어제 하루에만 16만 8천여 명이 추가 감염되는 등 최근 일주일 동안 일일 평균 13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특히 젊은 층이 위험하다고요?
보건당국자들이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가장 지배적인 변이가 됐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고요. 또 치명률도 더 높은데요. 로셀 월란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 전 지역에서 발견됐다면서 이제 미국에서 돌고 있는 가장 흔한 종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일본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순 50여 명에 그쳤던 변이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가 3월 말 기준에는 77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브라질을 보면요. 지난달 코로나 중증 입원 환자 가운데 40세 이하 젊은 층이 52%를 차지했는데요. 이 같은 원인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지적됐습니다. 미국은 백신 접종으로 고령층 환자가 상당히 줄었는데 젊은 층 환자는 늘고 있습니다. 캐나다, 프랑스, 독일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신종 코로나는 젊은 층이 걸렸을 경우에는 이 아픔을 잘 못 느낀 채로 지나갈 때가 많았다라고 했는데 변이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몇 달 안에 코로나가 통제될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했군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로요시스 WHO 사무총장은 11일 브리핑에서 팬데믹이 끝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낙관할 이유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효과가 검증된 방역 조치를 취하면 백신을 공평하게 접종한다면 몇 달 안에 코로나 팬데믹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소영 기자와 함께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상황, 전 세계 코로나 실태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 제이슨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이슨 씨의 세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2년 미국에 도착한 40대 탈북 남성 제이슨 김 씨. 세계 최강국 자본주의 나라 미국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두루 찾아보자 생각했습니다. 시카고에 도착한 후 자동차 수리점, 빵 공장에서 시간당 10달러 수준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때 빵 공장에서 일하면서 다른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내가 어떻게 하든 다른 것은 못할지라도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보다도 더욱이는 영어를 빨리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미국에서 그거를 제가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언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미국이 최강국이라고 해도 나와 상관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저한테 이렇게 뭐를 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빨리 정확히 알아듣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거를 언더스탠딩을 못하니까 실수도 많이 했고요. 말할 수는 없어도 빨리 듣는 능력을 빨리 키워야.
한 달간의 경험을 뒤로하고 세 번째로 가본 곳은 대형 한인 식료품점.
정육부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을 용도에 맞게 작업장에서 그거를 다 선별을 하고 그 절단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도 써야 되고 뭐 절단기도 사용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내 인생에서는 아마 고기를 그렇게 많이 절단하고 손질을 해보기는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같은 작업을 매일 반복을 했고요.
눈코 뗄 새 없이 분주했던 3개월. 이것저것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교통수단도 있어야 되고 교통수단을 운영하려면 또 뭐 가스비도 들어야 되고 뭐 보험도 들어야 되고 뭐 운전면허증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사회 교통 도로망도 알아야 되고 지리에 대한 감각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좀 더 뭐라고 할까 내가 접하고 이해하고 해결해야 될 그 정보의 규모가 점점 방대해지고 규모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같은 그런 형태로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눈으로 감각적으로만 느꼈던 화려하고 웅장했던 도시 속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갖춘 것인데요. 당시 생활 규모에서 한 달 월세 600달러는 감당할 수준의 벌이가 됐지만 제이슨 씨, 그새 네 번째 일터를 찾게 됐는데요.
그때까지는 제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에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경험을 해본 일은 별로 적거든요. 내 북한에서 오신 분의 집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군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부터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직접 안까지 들어가 봐야 되고 집의 규모라든가 살이라든가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그 가까운 거리에서 제가 접할 수 있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러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 세간살이를 보고 만지는 일. 바로 전문 이삿짐 운송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미국인 가정을 들여다보고 이들의 세간살이를 포장하고 옮겨주는 일을 하면서 탈북민 제이슨 씨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미국에 사는 사람들 참 그냥 자유롭게 사는구나 하는 걸 체험했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냥 내가 잡을 어디서 찾는가에 따라서 그 잡이 필요에 따라서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살고 싶은 곳에 내가 여기서 이 도시에서 살다가도 뭐 기후라든가 이런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고 건강상 이유라든가 또 아니면 좀 더 경치가 좋고 조용한 하고 한적한 교외로 살고 싶다 하면 그냥 아무 때건 자기가 여건이 된다면 그냥 옮겨가서 사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것을 뭐 이사하고 그래서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옮겨가 사는 것을 방해하거나 무슨 제도적으로 그것을 제한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동의 자유가 없는 북한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한번 이사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를 받는 것만 해도 뭐 손가락으로 열 손가락으로 꼽기도 다 꼽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곳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받을 수도 없거니와 여행 받는다고 해도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그 이사를 한번 하려고.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이 엄두조차 낼 수도 다른 곳에 가서 살려고 하는 엄두조차 낼 수가 없고.
미 전역을 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한 미국인들의 삶의 자유는 제이슨 씨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정착 초기 이민자로서 직업의 다양함을 알고 싶었던 탈북난민 제이슨 씨는 미국인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남부에서 북부로 비용을 들여 이사하게 되는 주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미국 내에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직업이 변화에 따라서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원래 살던 곳이 뭐 디트로이트에서 살랬어요. 직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잡을 찾은 곳이 뭐 그냥 디트로이 근교에서 차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몇천 마일 떨어져 있는 타주, 말하면 유타주 솔렉시티라든가 아니면 저기 캘리포니아 LA 같은 데 잡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내가 이사를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사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그 회사에서 다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트럭을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짐을 다 옮겨주는 거예요. 타주.
미국 인구조사국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평생 동안 이사하는 횟수는 평균 10여 차례인데요. 직장을 옮기는 문제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뒤로 자기 세대를 세우기 위해, 직장을 찾기 위해, 직장을 잃어서, 은퇴를 해서, 신분이 변화해서, 가족 관련 이유 등인데요. 그만큼 미국은 누구나 어디로 언제든 원하는 만큼의 삶의 거처를 옮기는 자유를 누립니다. 제이슨 씨는 직업 때문에 이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IT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산호세로 옮겨가시는 분이었는데 미시간 디트로이트에서 캘리포니아 산호세로 옮겨가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회사에서 딱 그 이사 비용을 부담을 해줘가지고 그냥 자기는 옮겨간다. 미국 사회의 단면이라고 할까.
어디로든 옮겨갈 수 있고 밝은 미래를 보장받고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성공한 안정적인 삶의 부유함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큰 그 면적을 가진 그런 규모의 그 싱글 패밀리 하우스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보고선 제가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담을 수가 없었어요. 집이 너무나 규모가 크고 방도 널찍하고 그리고 특히 저를 감탄시켰던 부분은 그 집 안에 차고가 있는 거예요. 그 차고가 한 개 정도가 아니고 어떤 집은 막 두 개, 세 개씩 있잖아요. 차가. 그게 탐복을 했었고 그리고 그 부엌이라든가 욕실 화려하고 깨끗하고 규모도 크고 그거를 제 눈으로 직접 들여다보고 참 너무도 감탄을 했었고요.
빈부의 격차가 심한 자본주의 나라지만 자신 같은 난민뿐 아니라 미국의 미국민들이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쫓고 일구고 누리는 모습을 본 것인데요. 제이슨 씨는 삶의 또 다른 동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빈부의 격차가 있더라도 지금 현재 그 모든 사람에게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골고루 차려진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당연히 나도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꼭 이렇게 크고 화려한 집에서 한 번쯤은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꿈도 가졌고요. 북한 사회에는 그 도전의 기회가 없습니다.
제이슨 김 씨, 이사 전문업체에서 6개월 동안 미 전역을 다녔는데요. 그러는 동안 제이슨 씨가 그리는 미래에 대한 풍경도 좀 더 환해지고 커졌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삶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는 제이슨 김씨의 사연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 최고는 2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2.5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맑고 최저 2도, 최고 15도, 남포도 맑고 최저 3도, 최고 14도, 신의주 맑고 최저 1도, 최고 17도, 강계는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12도, 해주는 맑고 최저 3도, 최고 15도, 사리원 맑고 최저 1도, 최고 16도, 함흥도 맑고 최저 0도, 최고 17도, 장지는 오전에 구름 끼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9도, 최고는 6도입니다. 해산 구름 끼고 최저 영하 6도, 최고 8도. 원산은 맑고 최저 4도, 최고 18도. 청진 구름 끼고 최저 1도, 최고 12도. 선봉은 구름 끼고 최저 영하 1도, 최고 10도. 삼지연은 구름 끼고 최저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고 최고는 2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1 내지 2.5m, 오후에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에 1 내지 3m, 오후에는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5, 오후에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 오전에 1 내지 2, 오후에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당국의 혈액 응고 부작용이 보고된 존슨앤존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식품의약국 FDA는 13일 공동성명에서 해당 백신에 대한 6건의 혈액응고 부작용 사례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CDC는 내일 전문가 자문위회를 열어 관련 사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관련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CDC와 FDA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2일까지 존슨앤존슨 백신 680만 회분이 투약됐습니다. 이 중 18세에서 48세 사이 여성 6명에게서 혈액 응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증상은 백신 접종 이후 6일에서 13일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숨지고 두 명은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과 화상회의를 열고 반도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날 한국의 삼성전자, 타이완 TSMC 등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와 GM 등 완성차 업체 등 19개 기업 대표가 초대됐습니다. 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리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 세계 다른 나라는 미국을 기다려주지 않으며 미국이 기다려야 할 이유도 없다면서 우리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도체 국내 생산을 위해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하며 반도체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자체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제조 능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1990년 37%에서 2020년 12%로 떨어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화상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13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앞서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이번 주 상하이를 방문해 중국의 셰전화 기후변화 특별대표와 회동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구의 날을 맞아 22일과 23일 화상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초대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무역과 남중국해, 홍콩, 타이완, 신장 인권 문제 등 전방위적 갈등을 겪고 있지만 기후변화 부문에서는 협력 의지를 보였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독일에 미군 500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오스틴 장관은 13일 독일에서 안네 그레트 그람프 카렌바우어 독일 국방장관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르면 이번 가을 비스바덴 지역에 약 500명의 미군 병력을 영구 배치하려는 의향을 독일 장관에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력은 유럽에서 억제력과 방어력을 강화할 것이며 대립을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기존 역량을 증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이번 병력 추가 배치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우리의 협력과 약속의 수준을 말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독일 국방장관은 이것은 매우 강력한 연대의 신호라면서 미군 500명의 주둔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 주둔 미군 병력 3만 4,500명 가운데 1만 2,000명을 철수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계획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과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러시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G7 외무장관과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어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 국경과 불법으로 합병한 크림 지역에서 러시아가 대규모 병력을 증강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통보 없는 대규모 병력 이동은 위협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이라며 러시아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도발을 중단하고 즉각 긴장을 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탱크와 병력 등 대규모 군사력을 결집하며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중국 공군기계 25대가 어제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무더기로 진입했다고 타이완 당국이 밝혔습니다. 타이완 당국에 따르면 이날 젠-16 등 전투기 18대와 폭격기 4대 등 중국 공군기 25대가 남서부 지역으로 진입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했습니다. 이날 중국군이 투입한 전투기는 타이완 당국이 지난해 9월 중국 공군의 비행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